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경영 개념이 있습니다. 소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블루오션에 반대되는 개념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아주 출혈 경쟁, 아주 피나는 경쟁 때문에 바다가 붉게 물든 그러한 기존에 이미 다 개발되어진 시장을 레드오션이란다면 블루오션은 완전히 신기술, 신시장으로 개척되어지는 그러한 시장을 말합니다. 블루오션. 이러한 신시장, 신기술의 사업 기회를 열어가야 기업의 활로가 열린다. 뭐 이런 취지의 전략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나 이름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고 또 여러 가지 경영 사례들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그냥 전 세계적인 그러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주도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이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아주 명문입니다. 이렇게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위찬이라고 하는 한국인 석좌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아주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개척해가지고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야 참 이런 신시장 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사실 그 일이요 굉장히 많은 실패와 또 엄청난 용기와 모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블루오션, 선교의 블루오션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게 아주 그냥 예?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드실 때에 그 천국 비유, 어떤 비유 여러분 기억나는 비유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지요? 예, 안 나는 분들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 있습니까? 누룩 비유, 예, 가루소말에 누룩 넣었다. 또 겨자씨 비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들인데 이런 비유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확장성, 성장성이에요. 천국의 역사, 천국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면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도 이 천국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확장될 때 그 시대와 지역마다 복음의 블루오션이 확장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최초에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그때는 누구를 썼습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 순수 정통 유대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누구가 등장합니까?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교회 갈등과 문제,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과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 누가 주로 흩어졌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일부 헬라인들, 소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지금 소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쓰셨던 주된 인물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시다가 헬라인들을 쓰시다가 로마인들을 쓰시다가 또 영국, 포르투갈, 또 스페인, 그리고 미국, 그러다 또 한국 사람들 쓰시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계속 쓸 거다. 우리 문화, 우리나라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교의 블루오션, 지금 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이슬람권이나 또 힌두권이나 저 세계의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인물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안수집사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일이 딴 게 아니죠.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해서 사람들이 다 핍박 때문에, 환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소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 이방인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는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유대인들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뿌리 깊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중심의 종교적인, 인종적인, 문화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작은 나라고 또 로마의 압제를 당하지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엄청난 자부심과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이들 중에 소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란 것은 당시에 헬라 사회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헬라인이 헬라어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상당 부분 문화적인, 언어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증거한 게 아니라 헬라인이 헬라인에게 증거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선교학에서는 Homogeneous Unit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질 집단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유상종의 법칙,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 예?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사에게. 왜요? 대화가 되잖아요. 사정을 알잖아요. 의사는 의사에게. 그 처지를 알고 형편을 아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한결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동질 집단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당시에 헬라인 아닌 또 이방인 중에 야만인, 야만족이라고 쓰는 야만들에게는 야만인처럼, 그렇게 바울이 그 대상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동질적인 입장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특별히 헬라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거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갓 태어난 기독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뛰어넘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려버린 거예요. 복음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영역으로 열려진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헬라인, 이방인, 만민을 향한 기독교회로 탈바꿈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데 다른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그 사도들이 이 일에 앞장섰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름 없는 무명 용사,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의 몇 사람, 구브로와 그레데 몇 사람, 몇 사람,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이름 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무명의 어떤 복음의 용사, 무명의 복음의 전령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블루오션이 개척되었다. 헬라인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 취급 못 받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세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독점 못하게 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신분이 낮고 이방인들, 종교적으로 이방인 취급받는 그러한 헬라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러한 무명의 이방인 복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적 블루오션을 열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 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주 신앙의 명문 과정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복음의 물꼬가, 부흥의 물꼬가 터져지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예상도 못한 사람, 전혀 예상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 새로운 영적인 블루오션이 열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오직 나만이, 오직 우리 교회만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우지 민족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요즘 뭐 한국에 돈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혀 예상 못하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복음의 어떤 중심 축으로 쓰임 받았던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그 유럽 서구 백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취급이라도 했습니까? 이류 국가, 아니 삼류 국가, 삼류 시민 취급했습니다. 삼류 국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만 쓰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졌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흩어졌습니까? 억지로 환난당하고 핍박받아가지고 억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억지로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 자발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또는 포항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데 발령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태국으로, 어떤 분은 중국으로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 있어야 되는, 뭐 좋아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숨은 복음적 사명을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 흩어졌던 성도들은 그 억지로 흩어졌지만, 강제적으로 흩어졌지만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 타지방에서 포항에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냥 조금 적당하게 있다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루를 있든 평생을 있든 간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 복음적 소명을 발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쫓겨났어요. 억지로 쫓겨났어요. 가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움켜질 것도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체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담대히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자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나타났답니다. 주의 손이 도왔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표적이 나타날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블루오션이 개척되는 일, 하나님 뜻에 너무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복음을 전가한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당하게 돕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그냥 쏟아부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 처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또 일곱 안수집사, 소위 헬라파 유대인 안수집사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 헬라인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또 이런 능력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의 블루오션이 개척될 때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슬람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파송을 시켜야 되겠죠. 네. 잘하는지 보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슬람 지역에서 웬만한 그냥 말만 따박따박 해가지고 복음 전거가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되나?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거기서는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 그 이슬람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 자가 일어나야 되고 벌떡벌떡 이런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기적과 표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가 이 블루오션을 향하여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깨어질 한계가 돌파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제 고만고만 박 목사 왔고 이제 이만이만 평안하고 이러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안주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도전하자 이거예요. 새 성전, 성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많이 오겠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 개인과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더하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봐서 우리 교회 초기에 한 2, 3년 많은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뭐, 예? 많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옛날의 추억으로 넘어갈 거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2월 27일 날 지도자 수양회 때 아주 이런 부분에 아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성령 사역자를 저희가 초청합니다. 지도자 수련회 때. 그래서 온 우리가 미리 과거에 어떤 했던 그런 강의 중심의 지도자 수양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모든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이하 모든 순장님들까지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전문 사역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다 통화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그 팀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일산 중심교회를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제하면서 집회도 했지만 하나님도 저에게 올해 교회 사역의 중요한 한 방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역자들부터 좀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보는데, 하여튼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또 교회에 그런 어떤 영적인 역동들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기를, 성령으로 많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한 명 두 명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가정 두 가정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일거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항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전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또 흩어져서 지금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야 될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무장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정착하기 바쁘고,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닌데 이 고난의 때, 이 핍박의 때, 이 흩어져서 안정이 안 된 이때에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좀 뭐 괜찮아지고, 우리 집이 좀 잘 살게 되고, 뭐 내가 좀 더 뭐 자격을 따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그러다가는요 천국 갑니다. 예? 천국 가면 복음도 못 전해요, 여러분. 예? 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미루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때가 아닌 것 같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바꿔버리잖아요. 복음의 때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복음의 때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복음의 때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세계 역사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선교 역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성경학자 그런 말에서 대나무처럼 역사는 흘러간다. 대나무가 겉에는 멀쩡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 텅 빈 공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교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방향성, 우리 신앙의 방향성, 우리 성도들의 방향,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가. 여러분이 저 뭐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로 나가지 않는다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인가? 우리 기쁨의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인가? 우리 목회자들의 방향성이 어디인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나라를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작년 연말과 연초 동안에 연일 한국의 주요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크고 작은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목사님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얼굴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 부목사님들 다 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야구 헬멧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목사님 후임자 한 사람 인터뷰, 양 목사 후임자 인터뷰하는데 주먹을 봤어요. 주먹이 크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뭐 작년에 또 어떤 뭐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또 최근에 또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는 독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 넘어지는 교회 지도자들, 다 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왜 넘어집니까? 전부 다 한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부흥과 축복에 들어섰던 자들입니다. 축복에 독이 있어요. 복에 독이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뭐 포항시 의회 누구하고 뭐 탤런트하고 복 먹다가, 예? 죽을 뻔했잖아요. 복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차라리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쏟아부음,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쏟아부어 보세요. 지금 현재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이런 믿음이 유지될 것 같아요. 예? 돈 쓰기 바쁘고 노세 젊은 오라가 바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하나님 뜻대로 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중심을 인정받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복 주셔도 되는 거예요. 복의 독성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저도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더 조심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지도자들 넘어지면은요, 이거는 그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소위 소셜 이벤젤리즘, 소셜 이미지, 사회 전체 이미지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6만 개가량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몇천 명 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의 한 100대 내지는 200대 교회 안에 들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10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교회들이 거의 한 7, 80%입니다. 예. 그런데 언론들이 얼마나 신났다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 숨도 잘 안 쉬는 거 아세요? 그럴 때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어떤 포항의 어떤 지역적 특성 또 이런 어떤 문화적 특성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화살을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지금 이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시키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왜 다 판판이 넘어집니까? 그 축복의 독성에 무장 해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헬라인 성도들이 복음 전파로 안디옥의 큰 이방인 무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복음의 초보를 받아들인 영적인 가난아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을 돌봐줄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헬라어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 헬라파 성도들이죠. 그리고 구브로 출신인데다가 헬라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회 또 헬라 문화권과 접촉하는 데 이미 많이 열려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지중해라고 지중해의 세계. 그때 제일 큰 도시 3대 도시 안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의 수도 로마. 두 번째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언급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의 인구로 2000년 전의 인구로 인구가 한 50만 명 됩니다. 포항 한 50만 명 된다면서요. 2000년 전에 50만 명 도시다 그러면 엄청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뉴욕이다, 예, 북경이다, 동경이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안디옥에서 이러한 큰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적 거점을 삼아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구 50만 명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명 중에 7분의 1이면 당시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만 명 가량 되는 거예요. 7만 명. 굉장한 세력이죠. 예? 그리고 그들은 다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50만 명 속에는 다 자기 중심의 지역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의 LA 같은 데 뭐 차이나타운, 뭐 리틀 도쿄, 그다음에 뭐 코리안타운 이런 식으로 쭉 뭐 베트남 타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안디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경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 그래서 헬라파 그러니까 안디옥의 주 원주민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제력을 다툴 정도의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신기하게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왜요? 처음에 복음을 전가하는 게 이들은 막 자기들 유대인의 율법에 묶여가지고 배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예? 그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헬라 말은 잘하고 문화도 잘 익숙하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 열려 있었던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 하려고 뭐 전략적으로 고민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 막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니까 막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들 안디옥의 신앙 공동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위험하고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 전가하고 나서 막 성령이 임하고 했던 그 복된 소식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간증했죠. 자랑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뭐합니까? 예? 2절에 보면 비난했다 그럼 비난.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 니는 우리 교회에 소위 말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못하는 것들하고 같이 놀았냐? 이 나쁜 놈아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권위가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간증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설득력 있는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이러니까 11장 18절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뭐 받아들이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러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 건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 편견과 속좁은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는데 기존에 처음 우리 교회 처음 뭐 주도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아 저것들 왜 저 굴러온들이 우리 박힌 도를 괴롭히나 저것들 때문에 주차도 안 되고 시설도 어렵고 이런 식이 되면은 그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 은혜 역사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를 보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기까지. 바나바가 그 속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방인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다르게 반응합니까?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어요. 얼마나 반응이 다르냐는 말입니까? 가끔 보면은요, 제가 리더십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전공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비교적 성공적인 역사를 가진 교회치고요. 그런 교회들을 변혁시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쁨의 교회 빼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만나는 저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명망이 있고 성공적인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당회라고 하는 회를 먹으면 맨날 배탈 나고요.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고요. 회중이 제일 상하기 쉬운 게 당회입니다. 아세요? 그 다음에요, 또 오래 묵은 텃세 성도들이요, 막, 예? 뭐 변화 안 하려고 하면, 어느 교회는 미국 교회입니다. 피아노를 이 외곽에서, 이 어떤, 이 가운데에서 외곽으로 옮겨내는데, 예, 그 목사님이 1년에 5cm씩 옮겼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웃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요 내가 저 원로장로님 조영진 원로장님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 강단 위에 신발 신고 올라오기까지 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덧신 신고 구두 신고 양말로 뭐 다음에 슬리퍼 신고 그 뒤에 제가 신발 신는 세대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제가 씨름 안 했지.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이 덧신 신을까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겠어요. 복음성가 부르고 드럼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에 많이 열려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변화에 많이 열려있어요. 오히려 막 너무 막 과격한 변화를 할까봐 제가 좀 절제시키는 방향인데 이게요 아무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내가 감사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시대가 부각에 맞는 은혜의 흐름에 열려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화석처럼 굳어지는 교회들이 지금 뭐 80년대 90년대에 대단한 부흥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했던 교회들 중에 보면은 형편없이 오그라들고 갈등하고 위축되어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망합니다. 그 주축 세력들이 살아있는 동안 안 망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 걸쳐서 25년 30년 세대에 걸쳐서 망합니다. 왜요? 다음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른들이 자기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에 열려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을 여러분 잘 지키고, 변화는 좀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변화에 열려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혼자서 도저히 바나바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공동체가 크니까. 그래서 다소의 은거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때 이 시점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났지만 사울이 14년 동안은 사울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라비아 광야도 가고 다소 집에 은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막 불붙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 바로 나가가지고 뭐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준비와 연단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형제가 막 불받았다 그래가지고 요르단에 뭐 복음 선교사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이제 1년 훈련 받고 오는데 가서 너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가라고.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가 보이거든요. 뭐 자신은 가면 자신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 사울, 하나님도 사울을 귀하게 전략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은혜의 전략적 비밀병기로 쓰시고자 14년 동안 연단하는 거예요. 소위 어둠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딱 준비가 되니까 가장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극대화된 사역 역량을 펼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 바울은 헬라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별명을 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에게 미친 놈들, 예수제이들, 예수에 빠진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멸시하듯이 크리스찬들을 욕했던 말입니다.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유대교를 신봉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희들 예수제이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논다 이거예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서 너희들 예수제이들하고 우리 유대교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종류야.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로부터 기독교회가 소위 세계 종교로 만민을 향한 복음의 종교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은 바나바가 가르칠 때가 아니라 바울이 합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구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묵상 속에서 소위 만민을 향한 이방인 복음의 바울 신학을 정립하게 돼요. 우리가 바울서 신에서 그런 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바울 신학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 당신들도 영적 이스라엘이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믿음의 신학, 바울의 신학을 다 정립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때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과격하게 유대교와 기독교회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아주 암암리에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 명의 뛰어난 사역자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꼭 문맥이 안 맞는 뭐를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천하에 흉년이 들겠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할 때에 그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저들을 그러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돕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영적인 프라이드, 우리 교회가 최고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깔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그런데 그리고 여전히 저 이방인 것들 이런 어떤 편견과 고집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빚져 있는 그들 안디옥 성도들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 저들은 정당하다, 저들은 진짜 우리 형제다라고 소위 말해서 지역적인 또는 이런 문화적인 것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영적 교류와 어떤 성도들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어떤 기반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예, 별로 역할이 없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의 중심축, 선교의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의 블루오션, 선교의 블루오션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주도하시는 선교적 역사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열려있느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순종하며 유연하게 따라가느냐, 거기에 중심축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연하게 열려있고 계속해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축복과 과거의 능력에 묶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점점 약화될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흔적도 없이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를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복하며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양팀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섭리의 확장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면서도 비난하고 질투하고 닫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즐거워하며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능동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복음의 블루오션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